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 가지고 다니엘을 출발하셨도록 인담을 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대륙이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 가운데 외적인 응답이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더더욱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와 또 새해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개인과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더더욱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임을 발견케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깊이 발견되게 인담을 대해 주셔서 더 큰 믿음을 드리며 더 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각각 개개인들과 또 관련된 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새벽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무릎을 주께서 긍휼히 봐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대 세계복음화 더더욱 촉진되어지며 또 연약한 모든 성도들이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중요하게 한 예를 들어서 다루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결국엔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탁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데 저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말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구약을 읽으면서 갖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아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한 이유가 이런 의미였구나가 바울의 이런 어떤 진술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전달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신 것도 그냥 독생자가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구절에 모세가 든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모세가 든 노뱀 이야기를 말한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한 군데요. 그 한 군데가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원하는 것을 쭉 뽑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로 의미를 쓰기 때문에 앞뒤를 잘 몰라요. 그 성경을 정황과 맥락과 문맥상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모세가 든 노뱀처럼 이걸 보면은 살 것인데 안 본 사람은 다 망아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를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음을 말하는 구절이 이 모세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시면 모세가 든 노뱀이 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이렇게 오리무중일 수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모세가 든 노뱀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인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사장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로마 너희들 현실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툭 꺼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한테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였음을 연결을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다. 세 번째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로마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특별히 개역성경은 읽으면 웬만큼 독서력에 뛰어나지 않고서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은 독서력이 있으면 읽어요. 그냥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알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이 현실적인 A라는 이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데 그런 깨달음 그 아브라함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런 깨달음이 계시된 부분이고 우리는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지라고 조금 독서력이 있으면 읽을 수 있고 조금 편한 성경을 읽으면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읽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쭉 읽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탁 눈에 띄는 구절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눈에 띄는 구절이 어떤 문맥상 어떤 상태로 사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어도 읽을수록 뭐 많이 파악이 안 되진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오늘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말을 할 때 그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단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 단수가 누굴 말하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가 올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하나의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식을 이삭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삭을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드리라고 말을 했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의 옆에 수양을 준비해서 그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히브리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설명해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믿음이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믿는다.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가 지금만큼 풍성하지 않았지만 어저께 덜 믿었을 거예요. 오늘보다는. 또 그랬겠죠. 1년 전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을 생각할 수 없던 것처럼 그 10년 전에 또 열심히 했어요. 20년 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때 했던 믿음은 뭐였냐? 가짜였냐? 가짜 부분도 있죠. 있지만 따져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부분에서 지금보다 명확하게 알지 않았던 몰랐던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의 계시가 점점 촉진되어지는데 이 믿는다는 얘기는 진행성의 이야기, 진행성. 그러면서 되게 총괄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믿는다 이 얘기는 이게 물인 걸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건 아는 거죠, 물이라는 건. 제가 가끔 가다가 성산대교를 왔다 갔다 해요. 성산대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달려갈 때마다 성산대교를 안전하게 넘어가요. 그 믿음과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냐면 다르거든요. 교육제도의 부활, 뭐 본고사 제도 부활. 이 부활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용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처럼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죠. 13절 다시 말씀 보게 되면요.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복을 받을 거야. 근데 그 상속자가 되는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율법을 막 지켰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 올 것인데 네가 이 언약을 네가 이 약속을 잘 지켜. 율법을 이걸 행해. 그러면 그렇게 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레위기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보통 토라 그러는데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특히 모세경 중에서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제도,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세의 글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 모세의 글 토라의 위치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레위기를 받지 않았다. 왜? 출애굽 전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 몇 분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은 뭘 의미하냐?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시켜 주신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냐? 크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믿음 또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간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말게 한 이유, 그러니까 내게 알게 한 이유는 네가 혈육을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리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거 고백한 것도 네가 말해서 발견해서 네가 관찰해서 알고 안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따는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야.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예요.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신인 협동 그래요. 신과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맞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칼빈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들의 방향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어. 인식할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셨다?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죽어 있는데 주신 율법을 지킨다? 말이 안 된 얘기야. 완전히 썩어 있고 숨을 못 쉬고 있고 생명이 끊어져 있는데 심장 박동이 끊어졌는데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 영적인 죽음은 스스로 소생할 수 없는,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이에요. 당연하겠죠. 그게, 그것이 아니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이 위배되는 거야. 사실은 안 죽은 채 내보낸 거야. 말씀의 통일성이 있으려면 진짜 죽어야 될 것이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율법이 없었고 모세오경이 없었고 그 시대 어떻게 믿었는가? 그 시대 또한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던 은혜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14절,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상속자가 된 것이라면 사실은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사실은 그 믿음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총괄적인 것이고 되게 큰 것이다. 총체적인 것이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 보니, 이번 성경학습 예배 때 보니까 이 A 집사님이 참 믿음이 있어.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이 진짜 이번에 보니까 참 믿음이 있어. 1년 돼 보니까 없어. 그렇죠? 그런 게 우리의 혼란을 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지? 그 믿음은 한 시점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죽을 그때까지가 한 목소리 말할 때 믿음이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한 개인의 전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요. 어느 한순간에 그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고백을 했다. 그 믿음 고백을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험은 뭘로 드러냅니까?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다. 건강검진하면 어떤 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상이다. 간이 나쁘네요. 피가 나쁘네요. 뭐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뭐 퇴행성 관절염 있네요. 뭐 당뇨가 있네요.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네가 죄인이야. 구원받았는데 의롭다 하긴 받았는데 율법을 딱 대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죄인인 걸 몰라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인인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서 그가 구원에 들어왔음을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참 본인이 죽어 있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팠을 때 모습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아팠을 때 이랬었는데. 율법이 있을 때만이 내가 과거에 죽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방해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가 어땠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같은 거죠. 딱 보고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구약에 보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아브라함도 의롭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야 로마 교인 너희들 야 왜 싸워? 너희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야. 유대인들 야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왜 그거 가지고 이방들이 이렇게 자꾸 몰아치는 거야. 야 이방인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원래 아예 버려져고 유기됐던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야. 너희가 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 모두도 우리의 믿음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근간 것인데 아브라함은 행위가 의로워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너희 다 입담으로.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풀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보게 되어지면 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막 강하게 말을 어필을 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보다 더 엉망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럼 뭘 안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사역 초기 때 되게 아직도 혈기가 왕성했어요. 이 부분과 전달한 메시지가 딱 맞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되게 성숙했던 시점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예를 들어 풍성하게 전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때는 막 어떻게 보게 되면 금방 죽을 것처럼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 초기 중기 말기를 따져본다면 메시지 전달하는 패턴이랄지 그 뭐랄까 풍성함이 달라져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까지 복음이 바울도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정립 안 돼 있던 시기고 이단이 팽배했고 그리고 굉장히 바울도 되게 혈기가 아주 왕성했어요. 바울이 AD 35년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35년이면은 나이가 AD 9년에 바울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20대 초반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5년 되니까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는요, 57년에 썼으니까, 35년에 57년이면 거의 22년 후잖아요. 그 50대, 저랑 비슷한, 그 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저도 뭐 20대 초기 때 찬양 인도할 때와 지금 똑같겠습니까? 갈수록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뭔가가 자꾸 내려앉는, 음도 내려앉고, 목소리도 내려앉고, 키도 내려앉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바울이 로마서는 굉장히 그들이 그걸 보고서 갈라디아처럼 말을 했으면요, 거의 작살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떠나서 복음의 진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는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목사님들은 이런 구절을 딱 해서 설교를 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앞뒤 구절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야. 그것만 탁 뽑아서 의대에 맞게 쓰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모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지금 거긴 내가의 저는 키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역을 주석을 보면 창세기 17장 5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예. 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5절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그렇죠? 성경 그렇게 보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거야. 그렇죠? 그 민족이 누구냐? 그 민족이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야, 로마 교회 너희도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너희가 의롭게 된 거 아니야. 너희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은혜로 그 믿음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 가지고 싸워내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사단 마귀란 말 별로 등장 안 하죠. 그렇죠? 제가 지난 교단에 있을 때 사단이란 마귀란 말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영적 문제,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귀니까. 그렇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성경 구절도 엄청 많이 봤어요. 무조건 사단. 그러다 보니 우리 각계인들이 즐겁게 순종하고 싸워야 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가끔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 얘기해요.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다른 게 나가고 있나? 그 생각 들 정도로 뭘 듣고 있지? 생각. 사단 마귀가 치명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맞아요. 근데 바울을 지금 4장까지 읽었는데 마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영적인 원수가 맞아요. 계속 구원의 도리를 구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가 맞아요. 근데 매 순간 마귀를 변도해요. 그건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말하기엔 뭐하고 그렇게 그게 과연 건강한 믿음일까? 마귀 오히려 마귀 핑계대지 말고 즐겁게 순종하는 싸움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말이 이상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마귀도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될 부분들을 다 내 때문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아담 보세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주먹 있으면 그냥 입을 진짜 조사놔야지. 아니 이게요.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마귀 때문에 못한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늦춘다라면 그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9장, 18장, 내가 너를 많은 민족,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계속 아브라함 얘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대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없나요?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 아이를 주시겠지. 그따는 사람 없나요?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아이가 없어. 그래서 7년 만에 아이 없는 사람들 봤거든요. 8년 만에. 애가 없어갖고 계속 연대에 있는 그 우리 어느 그 집사님, 애가 없어갖고 청년처럼 둘이서 막 그냥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한 거예요. 거의 7, 8년 만에? 그런 거죠. 그 김미호 권사랑 같이 했던 동료예요. 근데 그걸 7, 8년 만에 아이를 뵌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 모습 아니죠. 아브람도 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십몇 년 만에 애 낳은 사람이 있잖아요. 교도하는 가운데. 그럼 그 사람은 아브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브람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구약에 툭툭 걸려요. 하갈이 뭘 증명해요? 우리 근래 읽었죠? 16장, 창세기 16장 나와 있어요. 하갈을 몸종을 부인으로 드려요. 아니 주신 언약을 사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여보 하나님 안 주시나 봐. 저 여종 당신이 취해서 후손 얻읍시다. 아브라함이 나와있진 않지만 씩 미소를 지으면서 아멘 그러고서 이제 취한 거죠. 그러고서 아이를 낳은 이거 불신앙 아니 이건 불신앙 아니에요? 바울이 1번, 바울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몰랐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으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죠. 그런데 금방 그 하갈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없었나? 창세기 16장이 없었던 시대였나? 바울은 그걸 못 보고 그냥 15장, 그냥 17장만 봤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해하고 다른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믿음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제가 보기엔 의심한 것 같아요. 하갈이 뭘 의미해 도대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하갈을 쳐가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갈의 그 믿음을 보게, 하갈에 있을 때 그때를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전체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삭을 낳고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한번 확인을 더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한순간의 얘기가 아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인생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물론 그 믿음 또한 구원을 이룰 만한 원인은 아니었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즐겁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야. 갑자기 반전이에요. 사실은 24, 25절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 꺼낸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4장의 결론은 뭐냐? 4장 24절, 25절이에요.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의로 여겨짐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바울은 뭘 말하기 위함이었냐? 아브라함 얘기를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맞다라면 이 본문 또한 그렇게 행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아브라함 말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의로 여김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여김 받았다. 근데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 의로 구원받았어? No. 십자가 죽으신 저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거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저 죽으신 저 그리스도는 너희들 범죄 때문에 죽은 거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났다. 부활, 십자가, 기독교 핵심인 십자가 부활을 바울은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랑하지만, 할례 자랑하지만, 행위 자랑하지만, 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저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료여김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즐겁게 순종하게 순종하면서 하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막 어거지로 힘든데 막 허벅지를 볼펜 찔러가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고백은 즐거움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완전한 의미가 아니야.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힘들었는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브라함 봐. 그때 철저히 이해를 구한다면 아 그러네. 그럴 때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5장에서도 오늘 못 보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이신칭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로마서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계속 논리적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이 로마서에서 근간을 이룬다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더 쉽게 뭐 혼인 비유를 통해서 종 비유를 통해서 너희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구원이 더 명료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확연해지고 즐겁게 순종하는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왕성해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그 믿음으로 이끌려줄 수 있도록 각자 개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출발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며 숨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생전의 주요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날마다 즐겁게 순정하며 또 믿음의 싸움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불신한 가운데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되어 주시고 특별히 방글라데시에 인도받고 있는 평신도 사역팀들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선두에 있는 김용훈 장로님과 또 말씀을 대언하게 될 또 조성원 집사에게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로 연세가 있는 가운데 있지만 스텝으로 역할을 하게 될 두 장로님과 한 집사님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방글라데시에 이 복음의 증거되어지고 또 아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 붙잡고 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전 대륙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한담을 되어 주옵시며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그들에 의하여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더더욱 견고해지며 또 한 해 동안 주실 응답들을 이들을 통하여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도에게서 목사님에게 힘을 대해 주시옵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주요심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현장과 관련된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